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제자들과 유월절 저녁 만찬을 다 나누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은 가히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즉흥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스가랴 13장 7절에 예언되어 있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실 때에 베드로가 가장 먼저 나와서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닭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더 충격적인 말씀을 주시는데 베드로도 지지 않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저희가 본문을 읽어봐서 알듯이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니까 부인을 했고 또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같이 있었다라고 하니까 맹세하며 부인합니다. 또 곁에 있던 사람들이 너도 그 도당이 맞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제는 저주하며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그 부인의 강도가 점점 더 세지죠. 그러던 중에 닭이 울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통곡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한 이 사건은 베드로 개인에게는 대단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누구에게나 모범이 될 만한 내용이나 또는 자랑이 될 만한 일을 기록하지 않고 베드로의 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을 아주 상세하게 낱낱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이리도 자세하게 풀어 기록을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말은 분명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진실된 마음,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기가 내뱉고 있는 그 진심마저도 지켜낼 힘이 베드로 자기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싶어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일에 부름받아 쓰임받은 인물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대단히 견고해 보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또 그렇게 해서 이루어놓은 믿음의 업적들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들은 위대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만하고 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믿음의 영웅들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호칭을 쓰기에 아깝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위대한 사람을 논하거나 또 영웅적인 일을 한 사람들의 역사들을 기록해 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고 그들의 생애와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또 그 하나님이 모든 인생에 개입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달려있고 하나님이 그분의 영원하신 지혜로 모든 일들을 책임 맡아 이끌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놓치게 되면은 자기의 삶이나 또는 어떤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열심이나 헌신 이런 부분들이 자기의 의의를 확인하고 자기의 의의를 쌓고자 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충분히 갈 수가 있게 됩니다. 베드로가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결단이고 자기의 각오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표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제자가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죠.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거절하고 잘라낸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 내가 어떤 것을 만들어내어서 제자다운 모습을 채우고 확인하고 증거로 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기가 그런 존재로 부름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놓치게 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의 모습 속에서 이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워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만 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갠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갠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고 그런 왕이기에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들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말씀이 1절 말씀부터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명기 말씀에서 보았듯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을 대리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면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 백성들을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겸손한 자로 왕의 책임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놓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부름받은 그 존재의 목적을 망각하고 행동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하심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말렉 사람과 가축들을 다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진멸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까지 다 죽이라는 아주 엄히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이 행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아말렉 백성은 진멸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하찮고 가치 없는 가축들은 다 죽이지만 자기 눈에 볼 때에 아름답고 또 기름진 좋은 것들은 다 남겨오게 됩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적의 왕을 사로잡아 오는 것은 전쟁을 한 왕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공적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치적 중에 하나입니다. 왕을 잡아와서 포로로 끌고 오게 되면 백성들이 이 왕의 용맹함과 또 이 왕이 전쟁에서 잘하여 이겼다라고 하는 칭송을 하게 됩니다. 사울은 이 백성에게서 바로 이 칭송과 영광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지고 좋은 것을 다 남겨온 것은 정황으로 보면 분명히 그것은 자기가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가 이 짐승 소리가 무엇이고 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살려서 남겨두어 왔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왔다라고 하는 핑계를 대게 됩니다. 한 발 양보해서 정말 사울이 아 이것은 정말 기름지고 좋은 것이구나 하나님께 드리면 너무나 좋겠다 해서 살려왔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그것은 잘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불신앙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놓치지 않고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은 어쩌다 명령 하나 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떤 존재로 부름받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신 그 왕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다 놓치고 만 것입니다. 순종해야 하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다 놓쳤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로 계속 세워지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게 됩니다. 그 기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마저도 자기 뜻대로 하시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셨고 또 아버지가 주시는 그 뜻에 모든 것을 다 맡기는 순종을 보이셨습니다. 베드로가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당당한 어떻게 보면 자신만만한 그 고백을 지키지 못한 것은 의지가 약하거나 아니면 심중에 어떤 변화가 생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제자라면 무엇에 근거하여서 그 길을 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 한계에 부딪히고 부인하고 도망가고 수치스러워하며 가슴을 치고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했었나라고 할 때 우리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을 고백했던 것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베드로 개인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함께 살아보고 그분의 말씀들을 통해서 치열하게 고민해서 내린 결론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이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 말씀은 주셨지만 그 뒤에 하신 말씀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베드로의 고백은 베드로가 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신 고백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통하여 해 나가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일하시는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들을 드러내시고 그곳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되심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실력이나 재능이 있으면 더욱 귀하게 쓰임 받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아주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기본적으로 하게 됩니다. 실력이 없는 것보다 실력이 있으면 낫고 준비가 안 된 것보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충분히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그 10년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준비하고 그 시작을 보게 되고 또 어떤 일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들도 겪게 되고 그러면 그 과정에 하나하나 연계해서 생각하다 보면 아, 그 끝은 이렇게 되겠다라고 하는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잘 돼가고 있네, 좋을 거야, 잘 돼갈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이건 심상치 않은데 잘 될 것 같지 않아,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기록한 말씀이나 또 성경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부름받고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생애들을 천천히 들여다보면서 고민을 해보면 우리가 예견하고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늘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가 완전치 않기 때문에,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고 바라보고 결론 내릴 수 있는 범위는 아주 지극히 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무한하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우리는 한계에 사로잡혀 있지만 하나님은 사로잡히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분의 충만하신 지혜가 모든 것들을 작정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려 나가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대한 결론을 우리가 어떻게 내릴 수 있는가 하면 그 일들의 결과가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늘 우리는 새롭게 배워나가면서 믿음의 내용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처럼 말만 해놓고 부인하는 그러한 자리에 가지 않기 위해서 나 자신을 더 철저히 준비시키고 그리고 더 완벽하게 어떤 모양을 갖추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부족한 자리에서 부족함을 고백하고 약함을 고백하고 주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 주의 은혜 없이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내 약점을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할 간구를 드러내 보이는 모습도 아닌 것입니다. 저희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멀리서 예수님인 것을 본 베드로가 물에 뛰어들어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아무 말도 못하죠.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조찬을 먹은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을 세 번이나 물으십니다. 베드로는 답을 했지만 같은 질문이 반복되어 오니까 당황하게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모르실 때에는 같은 대답을 하죠.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반복이 되니까 여기에서 베드로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것은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내 식대로,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라면, 이제 세 번째에서는 주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런 나인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래도 주님이 저를 계속 사랑하시죠? 라고 묻는 것입니다. 자기에서 비로소 주님께로 모든 것을 넘겨드리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자기의 존재가 어떠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알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의 질문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지, 그리고 그 베드로의 죽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베드로의 부인의 사건을 보면서 이 내용을 확인하고, 또 하나는 스가랴 선지자의 그 비극적이고 비관적인 예언이 있었고, 베드로 본인은 당당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부인했고, 사실은 잘될 것이 하나 없는, 이렇게 보란 듯이 드러낼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이끌고 계시는지, 인도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이해를 저희들이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간 것은 사실은 배신이죠. 배신자입니다. 세상에서는 다른 건 몰라도 배신하는 사람은 용서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죠. 아무리 용서를 구하러 와도 배신당해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기가 대단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 번이나 부인하고, 부인하고, 부인, 맹세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계속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는 이 베드로를 품으십니다. 그러니까 그가 통곡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가슴을 치며 울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찾아가셔서 그에게 그가 이미 부름받은 그 책임에 대한 말씀들을 다시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매우 특별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방법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는 잘 이해가 되지도 않고 일반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으니까 늘 생각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일하려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다 있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이룰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게 없으면 힘들겠구나, 일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자연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은 것 같은 가운데에서 일을 하시고, 뭐 해야 할 것이 안 돼 있는 것 가운데에서 일을 하시는 것 같은 그러한 모양을 보죠. 그러나 그 일들을 지나오면 준비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몰랐지만 하나님 준비하고 계셨고, 이걸 해야 하는 것을 몰랐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일을 해야 할 자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다듬고 계셨다라고 하는 일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그렇게 불러다가 하나님이 쓰실지 누가 알았습니까? 가장 극렬하게 예수 믿는 자들을 반대하고 붙잡았던 그 바울보다는 차라리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스데반이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그를 살려서 하나님의 일에 쓰셨다면 이 바울보다 천배 만배 더 낫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러나 그 바울이 어떻게 쓰임받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과 복음 때문에 많은 고난을 받고 그럼에도 주님은 그를 통하여서 많은 일들을 이루어내시는 그러한 역사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서 모든 성도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교회는 이제 망했구나라고 하는 조롱과 시선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흩어진 자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흩어진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는 복음의 확장이라고 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참으로 신비합니다. 예수를 모른다 부인한 이 베드로는 이미 주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이 있었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의 생애는 그렇게 쓰임을 받았고 하나님이 알게 하신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렇듯 놀랍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좋은 일들은 별로 기억이 나지 않고 늘 아프고 괴로웠던 일들, 너무나 힘겨웠던 일들은 뇌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죠. 지금 내가 겪는 이 일들은 내 생애에서는 없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라고 하는 생각들이 늘 많이 있죠. 그런 일들이 사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없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하는 그 상황, 그 조건, 그 일이 결국 내 삶 속에서, 내 생애 속에서 어떤 결과, 무엇을 만들어내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리고 그 결과의 만들어짐은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에 달려있고 아직 우리는 그 결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맞닥뜨리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 일들을 가지고 내 삶에, 내 생에 있어서 손해보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뜻은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어떤 분이 이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내용을 점검하면서 교회가 어떤 순서와 어떤 내용으로 교회의 예배 회복을 위한 그 모임 회복을 위한 준비들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내용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전문적으로 풀어낸 내용을 하나 봤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은 다 지나가고 이분이 맨 마지막에 쓴 그 결론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이 일들은 분명 다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일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읽다가 아멘 했습니다. 사실 답답하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끝날까?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염려와 불안과 혼란스러움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끌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이러한 모든 시간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더 분명하게 의지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동안 허락해 오셨던 것들이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의 내용으로 주어져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저희들이 확인하게 됩니다. 막막하고 엄두가 안 나고 두려워서 갈 수 없는 길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길에 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담대한 고백을 보면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동일한 고백을 하는 자리에 우리가 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했던 이 기도는 다윗 개인의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같은 믿음의 내용으로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이 길은 분명 좋은 길 아닙니다. 그리고 가기 쉬운 길도 아니고 모든 것이 넉넉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외면하고 회피하고 할 수만 있다면 가지 않고 싶은 그러한 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은혜를 확인하는 자리가 어디였을까라고 싶으면 그 사막의 골짜기를 걸어가는 중에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그때가 뭐 일이 해결되어서 잘 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 가까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자리가 아니었겠는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베드로를 어떻게 다듬으시고 만들어 오셔서 쓰셨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리까지 그 베드로가 갔던 생애 발걸음을 오늘 우리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분명 하나님의 뜻 가운데 넉넉하게 하시는 주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알아 오늘 우리의 삶을 믿음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기를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에 사로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편들고 계시다는 힘을 주고 계시다는 그 일에 넉넉한 믿음의 고백을 가질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생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의 살아가는 날들이 막막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그래서 불안하고 두렵고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결과들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두신 결과들이 우리에게 복일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갖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더욱더 담대케 하여 주시어서 갈 수 없는 것 같은 길을 주와 함께 가게 하시고 그리고 설 수 없는 그 자리에 세움을 입은 자로서 담대히 서서 주께서 명령하시는 것들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승리의 기쁨과 찬송을 주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값진 은혜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